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한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식 참석자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테러 분자들의 미국 입국으로부터 국가 보호라는 제목의 이 행정명령은 또한 특별 우려 국가 국민들에 대한 입국 비자와 이민 혜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공격과 지난 15년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자행한 테러 관련 범죄들이 이 같은 행정명령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고 2017 회계연도 중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난민 수도 5만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과 이주민들의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미국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세계 지도자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처음 만났던 외국 지도자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와 다른 10개 환태평양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통화할 계획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시리아 난민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온정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무기한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통화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이 통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 같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밝혔습니다. 삼팔로스는 27일 북한이 원자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원자로 사진에서 원자로 냉각소 출구로 보이는 곳에서 수증기가 보인다며 이는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삼팔로스는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원자로의 출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7일 대규모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랜 낙태 반대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 참석해 생명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직 부통령으로는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의 지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이번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28일 음력으로 새해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의 사원에 모여 향을 피우며 행운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원인 롱샨스에서 행운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설을 맞아 북한의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임진각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차례를 지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에서 우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장량입니다. 평생 자신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말하죠. 친구는 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50여 년 나이 차이에 미국의 한 할머니와 청년의 특별한 우정이 이번 주 화제였는데요. 와, 이런 우정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같은 연립주택에서 살고 있는 20대 청년과 80대 할머니가 이 할머니 초대로 식사를 함께 나눈 뒤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이 80대 할머니가 그만 10년 전에 앓았던 백혈병이 다시 재발해서 한 달이라는 시한부 삶을 살게 됐는데요. 홀로 투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 모금 활동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요. 3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 노마라는 할머니는요,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외로움이라고 했다는데요. 마음 따뜻한 이 청년의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해줬다면서 미국인들은 훈훈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미국과 북한 관련 화제 소식들 또 미국 역사 재미있게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줘요. Stay with me.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Cause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These nights never seem to go to plan. I don't want you to leave, will you hold my hand?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self-control. Deep down I know this never works, but you can lay with me so it doesn't hurt.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라라랜드.
I remember she used to come home and she would tell us.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 영화, 음악극 영화 라라랜드의 한 대목입니다.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며 6년째 오디션을 전전하는 무명 배우와 정통 음악인이 되고 싶어하는 고독한 피아니스트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요. 세상이 받아들이진 않는 열정 탓에 가슴앓이 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꿈에 다가가는 과정을 단순하고 흥미롭게 그렸습니다. 영화가 처음 공개된 뒤에 영화 비평 사이트에서는요, 신선도 96%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언론과 관객들의 끊임없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또 세계 유수 영화제에 연달아 초청되면서 개봉 전부터 화제의 중심이 됐는데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가 다음 달 개최되는 89회 아카데미상에서 14개 후보를 배출해 화제입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요, 24일 시상식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앞서 아카데미 시상식의 버금가는 미국의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상에서 라라랜드는 7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라라랜드는 주제가상에는 오디션과 시티 오브 스타즈라는 두 곡이 후보에 오르게 됐는데요. 14개 부문 후보, 바로 1997년 타이타닉과 1950년 이브의 모든 것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4개 후보를 낸 것과 같은 기록입니다. 주제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푸시햇.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내 곳곳에서 분홍색 물결이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여성의 인권을 외치는 미국인들, 주로 여성이었는데요. 거리로 분홍색 실모자를 쓰고 나와 행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일명 푸시햇으로 불리는 분홍색 실모자는 지금 미국에서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특히 현 정부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여권을 외치는 상징적인 물건이 됐습니다. 도널드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성의 육체 일부를 마음대로 거머쥘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해서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죠. 여성을 폄하하는 여러 가지 발언, 여성들의 동성애,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낙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 여성 인권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이겠죠. 분홍색 모자가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분홍색 털모자를 만드는 수업도 열리고 푸시햇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 여성 인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는 인터넷 청원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는 거의 30여 달러에 싸지 않은 가격에 이 모자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꼭 들어가는 실로 짠 이 모자는요, 모자를 쓰면 양쪽 귀퉁이가 뾰족하게 보여서 얼핏 고양이 같기도 하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데요. 색상이나 모양이 예쁘다는 생각에 부담 없이 이 모자를 착용하면서 덩달아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푸시햇 프로젝트가 퍼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까지 10가지 행동 강령을 내놓고, 다시 말해 10 Action 100 Days라는 인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동 강령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지참하고 왜 이 운동에 참여하는지 생각을 적어 알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상원 의원에게 청원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 이후 여성의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분홍색 모자, 푸시햇.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네, 먼저 23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강력한 미한 동맹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미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4일자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 항공의 취항이 금지된 나라가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항공 관련 기관을 통해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또는 말레이시아 영공 통과를 거부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2015 말레이시아 항공위원회법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자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의 감시 체계가 견고해 보이지만 결국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외부 정보를 적극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지만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위협이 곧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의 취재 얘기 편하게 좀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북한 문제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질지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관심이 컸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심층 취재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긴 하지만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위협이 곧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질문을 들고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신 네. 질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문제를 과연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냐. 그러나 이 끝에는 물음표가 여전히 찍혀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북한은 우선순위다. 이런 말들 뭐 미국 정부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공식 연설을 들어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그 세미나들을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북한이 우선순위가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예, 북한을 뭐 저희처럼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뭐 벌써 지금 다섯 차례나 했고요.
네.
또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이 미국 정부의 당연히 우선순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네.
또 실제로도 미 당국자들이 북한을 늘 중대 위협이다 이렇게 꼽기 때문에 이 중대 위협을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로 여기는데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요.
네.
정작 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특히 전직 관리들에게 그럼 위협 말고 위협과는 별개로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네.
정작 북한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협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위협과 우선순위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구별을 사실 평소에는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위협이 자동적으로 미국 외교안보 현안의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최근에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행사가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네.
거길 다녀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당면한 국가안보 순위를 우선순위를 꼽아달라. 그게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것과 꼭 일치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자가 뭐라고 묻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We talk about three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e're not talking about necessarily threats, and you view those quite differently.
대로 위협 말고 우선순위를 얘기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지금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라고도 대답을 했을지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석자들이 그냥 전문가 정도가 아니고요.
네.
직접 그 행정부 내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했던 그런 고위 전직 관리들이었거든요.
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또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령관, 또 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톰 커튼 공화당 상원 의원, 이분은 뭐 현직이죠.
네.
다 같은 질문을 받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우선순위로 거론한 참석자가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뭐 참 의외인데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들 이 목록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비국가 단체,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네.
그런 단체들 얘기를 하죠. 또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한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는 드리겠는데
네.
이제 뭐 미국 혹은 중국, 러시아 등의 이 여러 나라들의 힘의 어떤 논리
네.
이런 그 가운데서 미국 외교 정책의 실행에 그 처하는 굉장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고요.
네.
또 비효율적인 정부의 소통 시스템, 이건 뭐 미국 내 얘기고요.
네.
이런 그 주로 행정적인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우선순위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네.
좀 더 그 직접적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강대국 간의 힘의 정치
네.
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 이런 그 폭력적인 극단주의
네.
이런 부분을 미국 외교안보,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들더군요.
네.
이 행사를 이 세미나를 바로 앞에서 지켜보면서 혹시 북한을 실수로 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타브리디스 사령관이 정작 북한이 왜 우선순위가 아닌가 오히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안 들어보실 수가 없죠.
네.
We worry about North Korea, but we have options. We're kind of prepared. In cyber, we're really not there. So cyber.
네, 지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미국 정부가 대처 방안이 수립이 돼 있는데 사이버 위협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네. 이런 게 북한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네. 대처 방안이 수립이 돼 있지만 사이버 위협은 엄청나게 심각한데도 방안이 네. 마련돼 있지 않다.
간극이 크다는 거죠.
예. 뭐 아예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를 정의를 내버리네요.
예, 저도 좀 맥이 빠졌는데요.
네.
특히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이 뭐 그냥 단순한 전직 관리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도 물망이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인식 또 이런 발언이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또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 북한 하면 러시아, 중국, 테러리스트 함께 늘 4대 위협으로 자주 꼽히는데
네.
하지만 중대한 위협으로도 불리고 또 도전 과제로 여겨지는 이 북한 문제가 곧바로 미국 안보의 우선순위가 되는 건 아니구나 요즘 부쩍 느껴집니다. 그게
네.
또 오늘 이 대화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뭐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면서 뭐 정작 고위관리들 국가안보 연설을 보면은 북한 얘기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 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새해 국내외 현안을 이제 두루 밝히는 자리고 또 의정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네.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단 세 번뿐입니다. 2010년, 2011년, 2013년 이렇게 세 차례뿐인데 그래도 지난해 1월에는 사실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국정연설 일주일 전에 북한이 수소폭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핵실험을 했던 것도 그 파장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오바마의 무시 전략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결국은 북한 얘기는 안 해서 이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었죠.
뭐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은 뭐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는 이제 각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좀 의아한 것이 북한은 우선순위다. 뭐 차기 정부에서는 최우선순위로 격상될 거다. 뭐 이런 진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딱 정의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전직 관리들의 인식, 뭐 워싱턴에서는 일부분의 그런 그 인식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반면에 이제 북한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에도 들어야 한다라는 평가가 또 그런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역시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또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저도 뭐 그런 진단들을 듣고 여러 차례 우선순위가 맞다라는 기사를 썼었고요.
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전직 관리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고위 관리들과 나란히 함께 일했던 관리들이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위협이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앞서 들려드렸는데 이런 그 논리, 이런 인식에 무슨 소리냐? 북한이 이제 확실히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관리들, 전직 관리들 역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우선순위로 꼽는 대표적인 전직 관리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차관보의 설명 들려드리겠습니다.
Clearly, it's a high priority now. I think President Obama, in his meetings with President-elect Trump, has emphasized that North Korea has to be given a very high priority.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후에 북한을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 또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 거의 최우선순위로 상승했다라는 설명 들으셨습니다.
뭐 전직 관리 얘기 방금 들려드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주요 관리들도 북한을 또 주제로 올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상원 인준 절차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는데, 적어도 지금 신임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 CIA 국장 내정자 발언만 들으면 이 북한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 청문회 들어보실까요?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예, 짧게 들려드렸습니다만 틸러슨 국무장관 지금 북한을 적이자 중대 위협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요. 미국 정부의 그 북한 문제 핵심이라고 하면은 뭐 역시 핵하고 미사일 능력 개발이겠죠.
예, 그게 분명히 우려긴 한데요. 하지만 범위를 더 좁혀서 미국이 체감하는 그런 위협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위협일 텐데 뭐가 제일 심각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꼭대기에 핵무기를 장착한 ICBM,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북한에서 쏴서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가장 위협으로 체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한의 ICBM 역량이 하루가 다르게 진전되고 있다라는 미국의 판단 인식이 바로 북한을 우선순위로 좀더 이제 고려하게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인 거죠.
지금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또 예고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미국의 우선순위에 좀 들고 싶어서 그런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건재하게 존재한다. 이런 그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뭐 북한의 행동을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마냥 그 핵과 미사일이 그런 과시용만은 아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 관리들의 가장 큰 우려인데 아무튼 북한의 위협이 심상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격상시킬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여전합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The focus on defeating Islamic State in Syria and Iraq is going to be a very dominant position. And obviously, U.S. relations with China and U.S. relations with Russia will be critical elements. So I don't know whether North Korea will be very high on the list of priorities.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격퇴하는 문제, 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을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우선순위에 오를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상당히 좀 그 회의적이자 냉소적으로 들렸습니다.
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왔는데요. 북한은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가 맞나?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여러 전직 관리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나름 저도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했는데
네.
결론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리가 될 만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 얘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North Korea is a long-standing multi-spectru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예, 제가 네. 딱 그 핵심이 되는 그 짧은 문장만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오래된 복합적 위협이어서 그렇다라는 말만 제가 지금 들려드렸는데 뒤에 나온
네.
설명을 좀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당장 24시간 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급박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보다 좀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또 뭐 저희가 핵과 미사일,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
네.
복합적이죠. 재래식 무기도 물론 있을 것이고. 또 사이버 위협 역시 제기를 합니다.
네.
또 돈 세탁이라든지 마약 거래 전형적인 뭐 불법 활동,
네.
또 인권 유린 이런 그 나쁜 행동의 전형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북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좀 더 보다 긴 호흡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얘기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북한이 글쎄요 예고한 대로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우선순위 뭐 이런 위기감이 커지겠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네.
자, 그 이후에 미국이 또 북한을 그냥 뭐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습할지 아니면 글쎄요 전례 없는 강경책을 쓸지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14개 부문이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이 라라랜드 음악극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 오디션 한번 들어보시죠. 여주인공이 말하듯 노래하고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다 끝납니다. 한참 버든 to the sun The water was freezing She spent a month sneezing but said she would do it again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here's to the hearts that Sky with no ceiling, the sun set inside a frame. She lived in her liquor and died with a flicker. I'll always remember the flame.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지난해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탈북자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자, 올해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남북 나눔 운동 카슴은 지난 1997년 1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워싱턴 지역 본부로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가 카슴이란 새 이름으로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2000년 들어서입니다. 2003년부터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던 카슴은 지난 5년간 탈북자 대학생들을 위한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3주간 머물며 미국 내 주요 학술 연구단체, 세계은행, 페이스북 등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한반도 현안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해 배우는 등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올해 역시 한국 내 탈북자 대학생들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카슴의 나승희 대표는 2017년 계획을 VOA에 소개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나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강연하는 것이 올해 주요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승희 대표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미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모바일 뱅킹이 거의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를 이제 그 북한에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북한 사회를 이해하자 또는 통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을 좀 더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나 대표는 2년 전 하버드대학교 북한인권 모임에서 한국 내 탈북 대학생이 북한의 대학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며 당시 미국인 학생들이 강제 노동과 군사훈련에 투입되는 등 북한 대학생들의 생활상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대학생 영어 연수와 인턴십 프로그램도 카슴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도자 연수의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나 대표는 지난해 미국에 다녀갔던 탈북자 대학생이 현재 워싱턴의 민간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내 시각을 한국의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대학 강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시카고 내 한인 2세가 설립한 Crossing Borders라는 이름의 단체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로싱 보더스 측은 올해 활동에 대한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찾는 데 주력할 것과 인신매매를 당한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에게서 태어난 2세들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주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ain job skills so that they can have a life without depending on us. Children who are the result of North Korean women being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에게 기술 학교를 소개해 공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도 이 단체의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Eat for North Korea, 북한을 위해 먹는다라는 이름의 행사로 지난해에는 시카고 내 한인 전문 요리사들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이 행사를 통해 당시 3만 달러의 기금이 모였는데요. 올해도 한 차례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크로싱 보더스는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한 한인 2세의 참여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성과가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2세들의 이런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미주 한인단체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활동이 두드러지는 한인단체들의 통일 안보 교육과 탈북자 지원 활동이 대표적인 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권석대 회장은 지난해부터 통일 안보 교육을 시작하고 새로운 탈북자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그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하고 더불어 통일아카데미를 저희들이 6주 동안 12강의를 마쳤는데요. 그 후속 사업으로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2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두 명을 저희들이 이 미국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문이 더 넓혀지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그 통일 한국을 이끌고 갈 주역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탈북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과 명절 행사 등을 열어왔지만 한국 내 탈북자 학생을 초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 회장은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망명 신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 민간단체인 빛나라 선교회는 다음 달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미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선교회의 이종환 목사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미국의 구글과 애플 본사 견학, 디즈니랜드 관광을 비롯해 노숙자 사역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탈북 학생들을 위한 과외 수업 등도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매주 진행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카고 외곽 농장에서 영농 사업을 시작한 미 중서부 시카고의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최근 늘어나는 탈북자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윤영식 회장은 VOA에 시카고 한인사회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 덕분에 탈북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특별히 올해 탈북자 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선교회 이북도민연합회와 시카고 한인사회복지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탈북 학생들의 한국 근대사 교육을 위한 강의가 3월에 시작되고 이를 위해 한국 내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교재 지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료 학생을 위한 장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인사회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옌벤의 탈북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은 오늘 4월 미 동부 뉴저지주에서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음악회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오는 6월 탈북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원우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774년 6월 매사추세츠는 아메리카에 있는 식민지들에게 영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식민지 대표들이 모인 이 회의가 바로 제1차 대륙회의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식민지가 모두 하나로 뭉쳐 영국에 맞선다면 영국도 우리를 지금처럼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군대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콩코드의 북쪽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을 보스톤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 전투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첫날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6부 아메리카 독립전쟁의 시작.
렉싱턴과 콩코드 전투가 있은 다음 매사추세츠 정부는 뉴욕주 레이크 챔플레인에 있는 티콘데로가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다른 식민지에서는 아메리카 군대를 돕기 위해 지원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또 한 차례의 대륙회의, 즉 제2차 대륙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존 제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온 페이턴 랜돌프입니다.
세무엘 아담스입니다.
13개 식민지 군대는 영국에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모인 제2차 대륙회의에서 맨 처음 등장한 질문도요. 과연 누가 식민지 군대를 조직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일을 맡을 적임자는 조지 워싱턴뿐입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싸운 경험을 우리 식민지를 위해서 발휘한다면 영국과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겁니다.
동감합니다. 조지 워싱턴이야말로 우리 식민지 군대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인물이죠. 영국에 맞설 수 있는 전쟁 경험과 지휘관으로서 능력까지 갖췄으니 조지 워싱턴, 그대가 앞장서서 식민지 군대를 조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식민지 대표들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새로운 대륙군대를 지휘하는 대가로 그 어떤 보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보스톤에 있는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를 떠났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에 맞서 싸울 의지에 불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직 여러 식민지들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영국의 일부로 남아있으면서 더 큰 자치를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2차 대륙회의는 영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조지 영국 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왕에게 영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왕은 이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식민지 대표들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대륙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한 이틀 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보스턴의 찰스강 바로 건너에 있는 벙커힐과 브리드힐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보통 벙커힐 전투로 불리는 이 두 곳의 전투가 미국 혁명에서 본격적인 첫 전투로 꼽히고 있습니다.
1775년 2월 어느 날 밤 매사추세츠 군인들은 브리드힐에 참호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군인들은 참호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영국군은 찰스강 건너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식민지 군대의 화력은 극히 빈약했습니다.
사령관님, 영국군이 나타났습니다.
총을 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야 한다.
사령관님, 영국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영국군이 강을 건너 바로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령관님, 영국군이 강을 다 건너왔습니다.
영국군 눈에 흰자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명심해라. 영국군의 눈 흰자위를 본 다음 그 다음 공격을 개시한다. 지금이다. 공격해라. 총을 쏴라. 총을 쏴라.
영국군이 언덕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식민지의 아메리카 군대는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이 두 번째로 언덕으로 올라왔고요. 아메리카 군대는 다시 총을 쏘았습니다.
영국군이 세 번째로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군대 쪽에서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군대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총알이 떨어져서 전쟁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영국군은 브리드힐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약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아메리카 군대는 약 4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투로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식민지들의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왕은 식민지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선언했고요. 이에 따라 대륙회의도 1773년 이후 영국이 취한 모든 조치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1775년 아메리카 군과 영국군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들은 아직도 전쟁을 선포할 자세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친구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바로 친구들에게 베풀라고 하네요. 기대하기보다 먼저 베풀면 기대도 채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오늘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Looks like a couple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blew away from the side of the shuttle in an explosion.
이 사고로 챌린저호에 탑승했던 민간 우주 비행사 제1호인 크리스타 맥얼리피스를 포함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챌린저호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TV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은 하얀 연기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부스터를 조립하기 위해 끼워넣은 고무 오링과 발사 당일의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참사로 미국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거의 3년 동안 연기되게 됩니다. 1887년 1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에펠탑의 건설 공사가 시작됩니다.
Mr. Eiffel originally created this masterpiece of industrial engineering for a fair, the 1889 Universal Expo or Exposition.
프랑스 정부는 2년 뒤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 만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시민들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한가운데 철탑을 세우면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펠탑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건축가인 구스타프 에펠은 1887년 오늘 자신의 이름을 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2년 후인 1889년 이를 완공하게 됩니다. 높이가 320m에 다다르는 에펠탑은 이후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각광받게 됩니다.
She's the pride of Paris and now millions of folks climb to the top.
에펠탑은 지금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